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마다 내 삶의 이런 이런 요소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삶의 내용이나 방향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어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거나 차를 타고 운행하거나 어디서 도보로 길을 갈 때 늘 눈에 띄는 것이 교회당 건물입니다. 교회 건물이 제일 먼저 눈에 잘 들어오고 교회 건물을 보면 반갑고 또 교회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늘 교회 건물이 저희는 눈에 잘 들어옵니다. 아마 그건 저희 마음속에 늘 일생 통해서 교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예배당 건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또 다른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일들, 다른 건물들, 다른 문화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관심 가지는 분야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가 물질에 대한 관심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시작해서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또 잠자리에 들어서 꿈속에서라도 자꾸 떠오르는 것이 물질과 관계된 일일 때가 무척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각의 많은 부분을 이 물질 문제가 지배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리라 봅니다. 둘째가 건강입니다. 참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무척 많아지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쉽게 지나갈 일들도 이것이 무슨 건강의 적신호가 아닌가 생각해서 작은 몸의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생각하게 되고 신경이 곤두서이게 되는 것 누구에게나 있는 현상이죠. 또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식탁에 약병수가 많아지는 것도 모든 가정의 공통점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가 있다고 멀리도 찾아가게 되고 좋은 약이 있다고 하면 사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서 건강에 대한 관심 매우 많아졌다고 봅니다. 세 번째 관심 가지는 분야가 관계라고 합니다. 참 많은 사람과 접하고 살게 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계가 불편하기 시작하면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개운치가 않습니다. 또 그도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그와 불편한 관계를 가진 내 마음도 더 불편하게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의 평안함을 가져보려 노력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그 마음에는 그렇게 관계를 잘하고 싶으면서도 사람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있거나 집착이 있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우리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경우들도 흔히 보게 되죠. 어쨌든 이 세 가지 문제, 재물에 관한 생각, 또 건강에 관한 생각, 관계에 대한 어려움, 이 세 가지가 우리 모두의 생활을 때로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는 그런 요소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런 것들에게 관심 가도 집착하는 이유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일들에게 문제가 없고 이런 일들에 있어서 형통해야 우리의 내일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재물도 그러하고 건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나의 내일이 또 다음 세대들이 내일까지도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런 문제에 우리 모두가 집착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이기도 하고 또 이런 문제에 걱정이 없어서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분복이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 문제 가운데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문제가 아주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폭탄처럼 떨어진 이야기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헌금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들을 많이 들려주실 때 주로 사용하신 예화들을 보면 물질과 관계된 재물과 관계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일곱 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씨 뿌리고 난 다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었다라는 것도 결국은 이 소득에 대한 예화이시죠. 또 그 값진 보화가 감추어져 있던 밭을 사는 이야기도 마찬가지 재화와 관계된 내용이고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진주 장사 이야기도 역시 이 물질과 관계된 그런 내용을 천국을 설명하는 예화로 주님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농사 잘 지어서 창고 가득히 채우고 또 더 남으니까 창고 더 많이 짓고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오늘로 부르면 어떡할래 하셨다는 그 내용의 말씀도 역시 이 물질과 관계된 내용이고요. 탕자 이야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재물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했고 가난하게 되니까 돼지 먹는 것으로도 배를 못 채울 만큼 불쌍하게 되었고 이 물질 문제가 그 속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 보면 19장 19절 이하에 있는 부자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또 1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 재물이 많아서 거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오라 하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그 내용의 말씀, 누가 보면 20장 9절 말씀에 나온 포도 농부에 대한 말씀,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예화들이나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 가운데에서 많은 부분이 이 재물과 관계된 것들이 주님께 질문되어지기도 하고 해석되어지기도 하고 또 천국을 설명하는 좋은 예화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 물질에 관계되는 일들이 가끔은 우리 마음에 시험을 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좀 위축된다든지 또는 이것 때문에 정당한 생활을 하지 못해서 정당한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해서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든지 이런 등등이 때로는 신앙적인 시험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의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러저러한 모든 예들을 다 보면 다 생각해보면 그만큼 이 재물에 관한 생각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명쾌한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보다 더 편의하게 효율적으로 또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감능 역사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보여졌던 어떤 모임과 어떤 단체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게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초연하고 초월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성숙함을 우리에게 과시해 줍니다. 2장 42절 이하의 말씀에서나 4장 3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유무상통하고 있는 사람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기면 사도들이 그것들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했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느 모임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이 소유에 대한 욕망을 초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슬을 깨뜨렸다고 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장벽들, 이 불통의 장벽들을 깨뜨리는 역사가 일어나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소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이기심이라는 욕망이라는 것의 족쇄를 깨뜨리고 그것을 초월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의 부활절 모습을 볼 때나 또는 성령 강림 후에 있었던 방언의 역사를 볼 때나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볼 때나 지금까지 인간 세계를 괴롭히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많은 걱정 속에 살게 만들었던 이런 문제들로부터 아주 초월해가는 그런 아주 굉장한 성숙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주님의 교훈처럼 돈과 하나님을 두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했던 이 당시 성도들의 성숙한 결단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장 마지막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의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아마 온 그 이전부터 주님 제자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주님의 신자가 됐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그 거명된 사람 중에는 처음으로 자기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교회 사도들에게 바쳤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 아주 희생적인 사람 하나를 제시해서 보여주는가 하면 역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던 마가의 집도 역시 굉장한 희생적인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어찌 생각하면 마가의 집이 그 정도의 큰 그 예배 집회가 가능한 만큼의 큰 방을 가지고 있는 저택에 산 걸 보면 굉장히 넉넉한 살림을 살아가는 당시로서는 아주 부유층에 속하는 그런 저택을 소유한 사람이었다고 보게 되는데 그런 가정에서 선뜻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때는 뭐 매일처럼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런 아주 시끌벅적한 모임을 가졌을 터인데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집을 그렇게 예배 처소로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보면 굉장한 희생을 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적어도 물질의 시험, 물질의 유혹, 이기심, 욕심, 탐심 또는 부정한 마음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초연하고 초월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느닷없이 이 사건이 생겨나게 되어서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가 이 물질과 관계된 우리의 아주 정상적인 성경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첫째 가르침은 깨끗한 부를 성경은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8절 말씀에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그래서 깨끗한 소득 하나님 축복이다 그렇게 가르치죠. 또 하나는 모든 이 물질을 얻게 되고 하게 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겨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능력 주셨다 그런 말씀합니다. 셋째로 강조하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항상 청지기의 자세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신 것이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명령과 정신 따라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 나머지 10분의 9는 그건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거룩하게 사용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을 절대 우상화하지 말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런 몇 가지 정신이 물질에 대한 성도가 가져야 될 기본 정신으로 가르쳐주시는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물질을 초월해서 그런 개인적인 이기심을 넘어서는 헌신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주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이 되고 했을 테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그런 일들을 잘 지켜보고 동참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 땅을 팔긴 팔았는데 너무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를 바치기가 어려워서 일부를 바치고 일부를 감추었는데 여기까지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드리려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간섭하시게 되셔서 교회 앞에 그 일이 드러나게 되고 두 부부가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의 경우에서 어떤 허점을 보게 되는가 하면 얼마간의 물질이라도 나머지 부분이라도 내게 남겨두어야 내 미래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입니다.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궁핍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좀 남겨두어서 나와 가족들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고대로부터 모든 종교인들도 그렇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최초의 은행이 그리스의 신전에서 시작됐습니다. 최초의 주화에는 신들의 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돈을 굉장히 종교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고대인들이. 아주 그래 신격화시키고 신이 인간에게 베풀어주는 최고의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것으로 신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시험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스승을 왜 은삼십에 팔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분을 믿고 더 이상 뭘 할 수는 없겠고 돈에라도 자기 미래를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겠지만 받았던 돈은 30이 결코 유다의 앞날에 단 한 치도 도움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우리 미래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숨겨두었던 재물이 그들의 미래에 아무런 안전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그래 따르는 건 좋은데 너 가진 재물이 많은 사람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어떻겠느냐. 그때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근심하면서 돌아갔겠습니까?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 향해 가시던 길이었거든요. 자기 인생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면서도 근심하고 돌아가 천국 백성 되는 일에 실패했던 이유도 역시 포기하지 못했던 그의 미련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이 두 부부가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겠다는 좋은 생각을 했다가 결국은 그것이 온전치 못하게 되어 결국은 더 큰 화로 돌아오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헌금 생활은 아주 진실한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많이 드릴 수 있고 적게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헌금 생활이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말라기 말씀해 보시면 그때 당시 말라기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돌을 일으켜서 굉장한 격론이 벌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다 하나님께 예물 바치는 문제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한 가지는 깨끗하지 못한 걸 바쳤다. 둘째는 온전히 바치지 않았다. 그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깨끗이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흠 있는 재물을 바쳤다는 뜻이고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만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크고 작은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소유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을 바칩니다 하는,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리라 믿습니다. 넷째는 어떤 경우에도 물질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고 또 더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면 더 큰 것도 주실 줄 믿고 끝없이 노력하고, 이런 하나님 안에서 물질로 인해서 과다한 탐심으로 시험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재물이 우리 미래를 결코 책임져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의 욕심이었든지 아니면 안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었든지 혹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 속이는 일을 가볍게 생각했던 영적인 가벼움이었든지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든지 간에 이런 일들로 이 두 부부가 끔찍한 재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구절 읽으면서 처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교회의 불완전성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2장, 3장, 4장 오면서는 완전한 공동체처럼 생각하고 만고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절대 완전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완전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볼 것 없이 나를 바라보았어도 절대로 완전한 몸이란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 결코 낭만적이거나 이상적일 수만 없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곳에 현 주소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변화되어야 될 부분을 내 개인도 가지고 있고 우리 공동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신앙적으로 더 많이 자라가야 돼, 끝없이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야 될 만큼의 많은 가야 될 길이 남아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디에도 완전한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둘째로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 불완전한 모습을 방치해서는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엄격하게 했겠습니까? 절대로 불의한 것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만하는, 성령을 속이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 두 부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을 죽일 만큼 그런 끔찍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스며든 이런 세속주의, 교회를 기만하는 행위,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런 과감한 조치들이, 과감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해서 교회의 성결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탐욕과 이기심을 교회 안에서 잠재우지 못하면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날 수가 있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활개치게 되면 교회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처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온전치 못한 공동체이니까 끝없이 자라가야 되고 끝없이 이런 악한 일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보시면요, 갓 낳아서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 이렇게 될 때까지 잔병치레를 많이 합니다. 몇 번씩 자다가 열이 오르기도 하고 병원에 급히 응급실 데려가야 되기도 하고 그 잔병 치레가 많죠. 그러나 10살 넘어서 좀 소년소녀티가 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잔병 치레에서부터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건강해졌다는 것이고 활력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그런 잔병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왜 그렇게 보는 것마다 시험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보고도 시험들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시험들고 여러 종류가 다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아 이래서 못 다니겠다는 말들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시험이 사방에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성장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문제는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이란 신앙의 힘이란 물리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런 모든 종류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의 상처가 되지도 않고 시험당하지도 않습니다. 한 두 달쯤 전에 읽은 재미있는 책 하나가 있는데요. 상처받는 것도 습관이다라는 제목의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툭하면 상처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와서도 상처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항상 상처를 받으세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분에게는 그게 상처가 돼요. 물론 속에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지난 삶의 이력 속에 여러 가지 당했던 어려운 일들이 내재되어 있어서 작은 일에도 크게 충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더 예민히 살피고 위에서 격려하고 기도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어지간 일에는 상처받지 않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키우셔야 됩니다. 믿음의 힘이 단단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악한 영들의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끄떡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그 견고함이 없었습니다. 물질의 유혹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그에게 생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힘, 성령의 능력, 어떤 종류의 시험 앞에서도 단단히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이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어지는 삶 속에서의 모든 종류의 이루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종류의 시험들이 다가올 터인데 그것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믿음이 자라면 이런 시험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봅니다. 또 직접 몸을 담고 체험합니다. 그 속에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시험될 수 있습니다. 옛날 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거룩한 성도의 신분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헌신으로 기뻐시게 드릴 수 있는 길, 그것은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사람을 강하게 키우십시오. 믿음을 자꾸 연단시키십시오. 단단한 영적 내공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무장시키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게 하시는 큰 결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좋은 교회에 떨어졌던 폭탄 같은 사건이지요. 얼마나 큰 충격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두 부부가 죽어나갔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충격과 혼란을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르치시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한 신앙생활, 온전한 헌신, 그리고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대한 굳센 믿음, 그리고 어떤 것에도 시험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키우는 것, 이런 중요성들을 이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깊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물질 때문에 시험들지 않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에 시험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